제49장 대화 기록 첫 번째. 시간 1936년 12월 12일 저녁. 장소 복주 복음의원 앞. 오 의사의 질문.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저는 사람들을 잘 대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귀찮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당신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며 영원히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들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주님 또한 산상수훈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데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요. 둘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러한 명령들을 너희는 행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살아서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초선생이 설교를 잘했다면 영광을 나에게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왜냐하면 이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이 한 것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마음 안에 살도록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당신을 대신하여 대적을 사랑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사자매의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답. 만약 당신이 1년 내내 스스로 뜻을 세우다가 생사의 관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당신의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방법은 무용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한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9절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앞절에서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과는 눈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는 입을 사용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 친숙하다면 그분은 눈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매우 친숙하며 주님과의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뜻은 나와 주님 사이에 간격이 없고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떠한 죄의 막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또한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속에서부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에는 두 면이 있는데 첫째는 내적인 재촉이고 둘째는 내적인 저지함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인도에 청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두 가지 인도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만약 충분한 배움이 있다면 당신이 곤란함을 당할 때 주님은 그분의 뜻을 당신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밖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의 인도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일시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에게 철저한 바뀜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분과 친숙하고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미 자매의 질문. 어떤 때 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주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당신이 만약 어떤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데 위의 권위가 당신을 압박한다면 당신은 그 권위에 마땅히 순복해야 합니다. 내지 선교회의 한 사람은 중국에 와서 전도를 하려 했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자 곧 순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환경을 좋게 해놓기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먼저 순복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기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 권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만약 기타의 사람이나 일이 막는다면 당신은 이러한 장애를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합니다. 유럽 전쟁 때 한 중대가 군사적으로는 결코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산을 가서 지킨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중대는 명령을 듣고 지키러 간 후에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전 중대 병력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을 진다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의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질문. 순복과 복종은 무엇이 다릅니까? 답. 순복은 태도의 문제이고 복종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한 남편이 주님을 믿는 아내에게 보살을 숭배하게 한다 합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아내된 이는 순복하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복하는 것은 온유와 순종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불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주님을 믿는 아내에게 춤을 추러 가게 한다면 그의 아내는 전 정말 당신과 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은 복종하지 않아야 하지만 태도는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만 순복할 수 있고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부드러워야 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드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때 행위에 있어서는 복종하지 않아야 하지만 태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전히 온유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하여 당신은 청종할 수 있다면 청종하고 청종할 수 없어도 여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종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려 한다면 당신은 웃으며 그들로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하여는 청종해야 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순복할 수 있다면 그 광경은 얼마나 좋을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순복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면 많은 일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일이 옳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신은 노를 바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종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순복해야 합니다. 서로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온유해야 하며 목소리가 노수로 만든 종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가정 안에 모두가 뼈이고 살이 없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조금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주 다른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는데 화목한 집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순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순복의 영이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태도로 정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잘못은 태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행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행위에 있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태도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방면에서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 기념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어떤 형상에게든지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의 명령은 존경해야 하며 당신의 태도는 순복해야 합니다. 질문.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해도 됩니까? 답. 국기는 청천백일로 하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에 예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기는 오색으로 종교와 관계가 없었으며 그 기를 향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나아만은 그의 주인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 숭배할 때 그 역시 몸을 굽혔고 그는 엘리사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우상에게 몸을 굽힌 것은 왜 죄가 되지 않습니까? 답. 나아만이 우상에게 몸을 굽힌 것은 그의 책임 문제입니다. 그의 주인이 우상을 숭배하려 했으므로 그는 다만 그의 주인을 부축했고 이로 인해 우상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몸을 굽힌 것은 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가까운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은 성벽 주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려면 변경 부근에는 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이 포탄을 쏠 때 먼저 당신에게 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려면 변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변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은 어찌하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 변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주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는 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당신 자신은 꼭 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 염려를 하게 할 것입니다. 구자매의 질문. 생일을 지내도 됩니까? 답. 레위기 13장은 의복 위에 문둥병을 말합니다. 의복은 곧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행위이며 문둥병자의 옷은 불과 물을 거쳐야 합니다. 불과 물을 거치는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행위가 심판과 깨끗해 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예수님의 생일은 어느 날입니까? 답. 성경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적어도 100여 번은 읽었는데 주님이 생일이 어느 날인가를 읽지 못했으며 또한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출생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도 읽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지만 그분의 태어남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들에 있었다는 것은 양을 들에 방목하여 풀을 먹게 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은 4월 이전과 9월 이후 사이에 눈이 내립니다. 양은 풀을 먹을 수 있을 뿐 눈이나 얼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출생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권위 있는 학자는 기본인데 그는 12월 25일이 로마 국교 안에서 가장 열광적인 절기인 태양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12월 22일경은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 그 후 세 번째 날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날에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말라기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의로운 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양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